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Do not judge that you be not judged.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판, 이것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 비판이 어떤 비판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 친구가 또 형제가 식구들이 잘못할 때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다 용서하고 빠지고 또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뭐든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지라는 말은 컨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컨뎀네이션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또 학교에서 부적절한 비판을 말합니다. Jesus is referring his talking about an appropriate judgment. That is criticism, which is destructive rather than constructive.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destructive judgment을 criticism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hypocritical criticism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눈 안에 큰 들보가 있는 거,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죠. 두 가지입니다. 파괴적인 비판, 위선적인 비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적이고 진실한 비판.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티가 들어가 있으면 아프죠. 잘못하면 눈에 큰 상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야 되는데 빼기 전에 내 눈 속에는 뭐가 없는지 어디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선이 된다. 밖으로 쓰여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비판은 다 나쁘다가 아니라 비판의 종류가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비판이 있고 나쁜 비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쁜 비판을 하지 말고 좋은 비판을 해라.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constructive하게 edifying 하는 그런 criticism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형제들하고 자주 싸우죠? 그죠? 아니, 싸우는 건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항상 conflict이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항상 가족들 간에 conflict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상 뭐 주범이는 늦게 일어나고 주범이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주범과 주범이고 뭐라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컨스트럭티브 하잖아요. 늦잠 자지 말라는 거니까.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을 괴롭히면 그건 디스트럭티브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비판이라도 어떤 때는 컨스트럭티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디스트럭티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목사님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아 이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참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친구가 뭘 훔쳤다 이렇게 시어머니 치링을 했다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것이지만 그럴 때는 지혜롭게 가서 그것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나는 어느 쪽으로 자꾸 비판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Am I a constructive critic or destructive critic? 먼저 우리가 그걸 조심히 생각하면서 나의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내가 아무리 오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야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아름답게 하면서 누가 뭘 잘못할 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항상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또 학교나 이런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살펴서 모두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선생님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보통 6절까지 나누고 1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혹은 심지어 14절까지가 한 문맥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잘못했거나 가족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가르쳐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비판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구하라라는 말씀, 그 문제,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먼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한국으로 가야 이해가 되어야 이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모든 비판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비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파괴적인 비판과 위선적인 비판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파괴적인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평가와 또 정당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무조건 비판하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적절한 비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정계를 보면 이 비판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내로남불식 비판이 그런 것들인데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비판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비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는 태도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태도죠.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면서도 엘리바스가 욥을 저주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매우 옳은 말들이었지만 그 권면의 태도에는 매우 비판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채찍이 되었다고 욥이 나중에 친구들을 또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건설적으로 평가하고 교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가혹한 판단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비판.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내 눈에는 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뽑으려고 하는 자세, 전형적인 내로울 음식의 비판적인 자세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5절 마지막 부분 네, 보면 You will see clearly to take the speck out of your brother's eye 라는 말씀은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령형이 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적하고 책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예, 그 절차에 대해서는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하라는 말씀을 마태고 1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순서를 우리가 잘 밟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적으로 막 사람 다 있는데 성도를 야단치고만 망신해주는 건 잘못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후에 두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왜 전체 회의를 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명령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라. 그래서 같은 말씀이 레위기 19장 17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 레위기 17장, 19장 17절과 18절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웃의 잘못을 반드시 경책하되 18절에 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은 연결하면 그렇게 되고 17절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간책하라. 이 말씀은 내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간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책할 때 미움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반드시 간책하라. 그러면 너는 죄를 담당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결책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리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죄송하지만 전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남의 신앙, 사생활에 간섭합니까? 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게 아주 굉장한 미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지옥으로 갔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전도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다음 주에 좀 더 진지하게 다루겠지만 우리는 네,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심각한 죄를 범한 건 사소한 죄 갖고 우리가 시비 걸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위선적인 비판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적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이고 티가 빠지지 않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동시에 같은 명령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견책을 잘못하다 보면 예, 오히려 화를 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지적을 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경고를 하는데 반대로 적반하장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가면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개는 항상 원수나 행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시편과 잠언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정당한 비판이나 견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즉 정당한 비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물러서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서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책망을 하면 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책망하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책망하면 오히려 더 미워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견책하는 것이 옳을까 아닌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비판하기 전에 견책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장 1절부터 12절을 한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7절 이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주제로 따로 생각해서 얼마든지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결하지 않으면 비판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온유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견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좀 표현이 그런데 자격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견책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하면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부모 증인을 데려가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장로들이나 리더들을 데려가라는 얘기고 교회에서는 보통 이거를 당회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모 증인을 데리고 갈 때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데리고 가서 상대방이 이게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그런 권위 있는 직분자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을 견책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대한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통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다른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병행법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을 나누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이것을 견책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컨프런트해야 될 문제인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고 눈을 두드리라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이 문을 두드리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병행법이라고 똑같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가 다른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인데요. 이렇게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찾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고 찾도록 하시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문제 해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것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들이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북한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주고, 돌격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사 현장에 사람을 끌고 나가서 하루에 주스 20알을 준비합니다. 하루 양식. 그런 내용들을 이만감에서 보면 참, 이건 너무하다. 나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안타깝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 북한을 도와야 되는데,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돕지 못하고 그냥 지도자들끼리만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의도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금 더 어렵고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막힌 바람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요. 양식을 달라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하루 종일 두려워 먹으면서 콩 혹은 옥수수 수마를 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평양의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이었죠. 그게 그거는 옥수수 수마 때문에는 아니지만 너무 급하게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부실하게 시멘트만 넣고 콘크리트를 한 거 모래만 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너져서 평양의 모래먼지가 사흘을 갔다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뱀을 준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얻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고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 사람과 대면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고 견책을 했을 때에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맡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황은 점점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시지 않는지 아직은 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속히 이 문제가 빨리 아름답게 해결되도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1분이라도 이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해결이 안 돼서 서로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지 항상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성령의 도우심을 유지하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결론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자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기소불효, 물시어이. 괜히 어려운 한자예요. 저도 한번 공부를 했지만 이거 보면 한참 해석을 했습니다. 기소불효,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물시어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공자가 기원전 5세기 사람이죠. 아마 공자의 이 말이 팔레스타인까지도 아마 전달이 돼서 활용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지부신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자의 말을 표절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공자의 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훨씬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런 장치를 잘 지적해 주고 교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대로 너희는 성숙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고 너희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자 6절이 거룩한 것을 대해 주지 말고 너희 심지어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신 것이라면 12절은 비판의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6절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계속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때는 물러나라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이 마지막에 주신 12절의 말씀이 소위 말하는 골든 룰이죠. 황금률인데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당시 구약 말씀에 모든 요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말씀이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말씀과 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건설적인 비판자, 진실한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그 울타리를 잘 설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판을 할 때도 이 울타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가 비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자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항상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항상 살피는 것.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태도가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Reform Faith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Reforming Faith입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자세가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것은 클라우더 타운센드는 안전한 사람이라고도 safe people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나도 원하는 것인가 먼저 돌아보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항상 서로를 돕고 새로운 지혜롭고 진실하고 건설적인 비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오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함으로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이의 사랑어린 비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주신 말씀에 합당해서 539장 1절과 4절